그러니까.
네, 오늘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세상적인 일이나 복잡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뢰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다 준비된 그런 신년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제 일곱 인까지 아마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 인을 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제 이 여섯째 인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우리가 넷째 인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인에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요. 뭐가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왔죠? 자, 흰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인을 떼셨는데 무슨 말들이 나왔습니까? 붉은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뒤를 따라서 검은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흰말을 타신 이 분과 이 흰말은 사도시대의 복음이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말의 뒤를 따라서 붉은말과 검은말과 청황색말이 따랐던 것은 복음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핍박과 또 사단의 아주 말할 수 없는 유혹과 또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청황색 말, 이 말들을 통해서 청황색 말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와 예언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째 인을 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영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큰 소리로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주제여 우리를 뭐하지 어떻게 해달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때는 그 역사적인 시기는요 언제부터 적용을 하면 좋으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이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이 다섯째 인이 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회가 지상권을 잡은 1538년에서 1798년 그러니까 1260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려는 그때에 다섯째 인을 예수님께서는 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60년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를 통하여 죽임을 당한 수많은 영혼들의 탄원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하면 약 7천만 명에 가까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운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또 불의 태움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죽음을 죽은 그 영혼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보라고. 영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혼불멸설을 증거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천주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연옥도 아니요. 또 이것은 영혼불멸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영혼들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옛날 구약 시대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냄비에 다 받아가지고 이 휘장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제단에 바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느 땅에 부었습니까? 바로 그 제단, 이 번제단 아래에다가 그 피를 갖다 부었어요. 이렇게 이것은 순교자의 피는 마치 그 희생제물의 피와 동일하게 보아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잡을 때 그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런데 순교자들의 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업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제단 안에 그랬거든요. 그럼 그 순교자의 피는 어디에 부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 안에. 이 순교자의 피는 바로 이 땅의 구속사업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린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들은 다 제단 안에 그 피를 흘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의인법이라 그러는데 의인법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생명이 없는 어떤 물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사람으로 비유해서 교훈을 하는 것을 의인법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법들이 종종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속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무슨 호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을 갖다가 의인법이라 합니다. 피는 호소할 수 없지만 마치 사람이 호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는 이 법을 갖다가 의인법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제단안에있는피가영혼들이호소한다는것은바로그와같은법으로했다고말합니다이하박국이나이런데도보면은요야고보서5장4절에보면부자들이그자기그종들에게주지않는삭들이어떻게한다고그랬어요삭이어떻게한다고요소리친다여러분돈이무슨소리를칩니까네바로이런것들이의인법이라그러는데이제단아래에있는영혼들이하나님앞에신을했다하는말은호소했다는말은바로어떤영혼이있어서하나님앞에이야기한것이아니라그들의기도와그들의간절한호소가아직도하나님이기억한바되고있다고하는사실입니다순교자들이그의생명을바치기전에어떤기도를했을까요순교자들이저불기둥에그나무기둥에묶여서서서히타오르는불꽃에의하여그들의생명이파쇄될때그들이어떤기도를했을까요이요한계시록이말씀을우리가기억해보면은요어떤기도를했는지를좀우리가알수가있는데10절에6장10절에참되신대주제여땅에거하는자들을심판하여나를지금이렇게생명을빼앗아가는이들을언제까지심판을하지않겠습니까네억울하게죽음을당하는그들이하나님이여저들을언젠가는심판을하지않겠습니까언제까지하시겠습니까그다음에우리의피를신원하여주지않기를어느때까지하시려나언제까지우리의이기도가응답되지않냐고이렇게무서운공포와핍박과죽임가운데우리를놔두겠습니까그런기도를그들은마음속으로올렸던것을우리는알게되는것입니다옛날에그중세기에때그사람을죽일때어떻게했느냐하면은로마가톨릭교회가요한가족이하나님을그리스도를신실히섬기면어떻게는그가족중에가장중심인물을한사람을택하는겁니다만약에대개가보면그가족의남편이나아버지나아니면장남이순교자로선택되어있습니니다그가족을대표할수있는아버지나아니면장자그중에한사람을잡아다가죽였어요그러면그가죽는사람은한사람이지만그온가족이어떻게되겠습니까이것은죽임을당하는그당사자와똑같은고통속에이끌어들어가도록하기위하여천주교회는그렇게했어요그가정의아버지나아니면그가정의그장자독자이런그중가족의중심인물을데려다가죽였는데어떻게했느냐면그가족들을전부그순교당하는그사형하는그장소에다데리고옵니다가족들을데리고와서는어떻게했느냐면은그아버지를죽인다든가장남을죽인다고하면은그가족들을그것을다보도록만들었어요그래서거기에서그냥믿음을굴복하게만들었어요너희들은지금이라도그리스도를포기한다면살려주겠다고하는그런협박을그들에게가했어요그래서그들은예를들어서주로화형을많이시켰는데화형을시킬때그대로갑자기무슨불을확붙여버리는것이아니라그죽임을당하는그당사자를나무에묶어놓고난다음에는아주작은불씨로부터시작해서그의신체의일부부분을처음부터아주가볍게그렇게고통을주기시작해서점점점점점점고통을심하게해서그고통당하는모습을모두가가족이보도록했습니다여러분얼마나끔찍하게잔인하게사람을죽였어요그래서이순교자는어느정도그고통을이기지못하여나중에정신을잃고그가죽임을당하지만그의가족들은사랑하는아버지가사랑하는아들이죽어가는모습을끝까지그들은볼수밖에없었어요그래서그온가족이사실은순교자의동참하도록만들었습니다그래서그들의기도가어떤기도를올렸느냐면은오하나님이여저들을심판하지않고언제까지둘것입니까언제우리의이결백과우리의정직함이하나님앞에상달되겠습니까하는기도가바로이들의기도였어요어느때까지그래서이
기도가 지금도 그들의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사 심판의 때에 하늘 법정에 그들의 기도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이 천주교회의 핍박이 1798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1750년대부터 핍박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700 그 초에 그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곳곳에서 이런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핍박은 1798년 조금 전에 끝이 났어요. 최후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1562년도에 개신교회가 죽는 것으로 이해해서 천주교회의 핍박은 사실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에 1530년도에 그 스페인의 한 그 신부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하여 그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제의 이름이 누구냐면 안토니 파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명의 개신교인들과 함께 그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안토니 파손스라는 이 사제가 얼마나 믿음이 참 좋았는지 마지막으로 최후로 네가 할 말이 없느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끌려가서 하는 말이 나는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한 조각의 빵과 물을 달라 그랬어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물 한 그릇과 냉수 한 그릇과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소원이 이제 응답돼가지고 빵과 물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대연하게 그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물을 한 컵 쭉 들이키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그 옆에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즐거워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자. 나는 확실하게 믿노니 우리들은 이 아침에 한 조각의 빵과 차가운 물로서 식사를 했지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날은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식사로 우리에게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먹을 수 없는 훌륭한 식사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옆에 있는 그 신도들을 권고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투를 위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동정과 자비 외에는 어떤 동정도 받기를 원치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만을 나는 원한다. 그는 나의 구속자시요 나는 그에게 나의 생명을 의탁하노라. 그렇게 하고는 화형을 당했어요. 그 온 가족과 신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순교자들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의 신원이라 그런데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지금도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 이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 회복 운동이 연대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 회복이 사실은 언제부터 되기 시작한 겁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이 시기와 동시에 다섯째 인이 떼어졌고 그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하늘 성소를 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뭡니까? 여기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조금 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런 그 응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째 인은 바로 성소 회복 운동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인을 딱 뗐어요. 자,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라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고, 13절에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흔들려 태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과실처럼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를 말한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요.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뭐라고 했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29절과 30절은 요한계시록 6장 13절로 12절로부터 15절 17절까지 있는 예언을 아주 그대로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에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 후 무슨 환란을 말하는지 아세요? 1260년 로마 캐토릭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당할 환란을 의미하는,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뭐가 일어나겠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늘의 이를 성신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예, 때와 징조. 그래서 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은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나라의 누가 박사들이 뭐를 연구했죠? 이 별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 별과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은 우리에게 때와 징조를 나타내 주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뭐 지금 그걸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에,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연구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징조와 모든 예언들을 이 천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예, 여러분, 이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으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뒤로 보면은 그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를 당한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여섯째 인 그 15절로부터는 누구의 부르짖음이 나옵니까? 예, 이 땅의 악인들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그냥 뭐라고 말하죠? 산과 바위야 우리에 떨어지라 달라, 우리를 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하는 그 악인들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예, 이런 일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실 때에 모든 아기들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그들은 느끼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 앞에 선다는 말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선다는 말입니까? 예? 심판을 받을 때는 재판장 앞에 가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서지요? 우리는 지금 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판장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써야 합니다. 왜요?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도 심판받는 날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그렇게 애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변호사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는 참으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변호사를 우리는 대동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받고 이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환난 후 즉시 이제 이런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있었는데, 여섯째 일을 뗄 때 첫 번째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좀 역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주교회의 그 세력이 무너진 것은 1798년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환란이 거의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타난 징조가 뭐냐면은 지진입니다. 이것은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의 환란이 끝난과 동시에 태양이 어두워진다면 지진은 아직까지도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 지진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역사적으로 이 예언을 성취한 그 지진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를 1755년에 저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진을 갖다가 바로 이 재림의 징조로 알려주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그 징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55년 포르투갈, 1755년 당시는 세계를 누가 지배했느냐 하면은 스페인과 함께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더 명성을 날리던 그때였는데,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입니다. 이 리스본이 리스본에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이 지진은 바로 환란의 때를 가르쳐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불과 잠시 동안 일어나는 그 지진으로 인해서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의 상태를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55년 이 아침 9시 한 30분경이었습니다. 아침 9시 30분경에 갑자기 이 리스본에 아주 땅이 아주 진동하는 큰 폭음과 같은 폭탄 터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폭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흔들림에 큰 건물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큰 건물들이, 고층 건물들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한 잠시 후에 좀 진정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보통 가정집들까지 무너졌어요. 집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아주 무너지면서 이 석가래들이나 이 나무 그 돌로서 만든 그 석가래들이 마치 무슨 바람에 날리는 듯이 날리듯이 그냥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요즘 저 여러분 그 유럽을 한번 방문해 보면 그 신전들이나 큰 공공 건물들의 그 기둥들이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큰 돌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 석가래들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바람에 날리듯이 천 조각이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니면서 그것이 막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또잠잠했어요그때세번째또흔들림이있었습니다이세번의흔들림이있었는데또큰흔들림이일어났을때에온천지는깜깜한밤중과같았다그랬어요왜냐하면처음과두번째지진으로인하여무너진모든그런그거울더미에서나온먼지가온세상을가리워버렸어요태양도가리워버리고모든사람의시야를다가리웠어요그리고난다음에그도시는완전히폐허가되고말았습니다아주피터생이가된사람들이곳곳에서신음을했고그다음에팔과다리가떨어져나간사람들의신음소리그다음에부모를잃은어린아이들의부르짖음과또부모들의울음소리그다음에부상당한짐승들이우는아주울부짖는소리그래서이도시는완전히수라장이되고그때천주교의신부들은십자가를들고는그냥하나님앞에울부짖었다그래서순식간에그도시가폐허되고살아남은사람들은안전한지대라고생각하는그해변가로몰려나왔어요해변가로나와서이제지진이일어나니까해변가로나와가지고그들은막울부짖고있는데갑자기해일이몰려와서해변까지몰려나왔던그모든시민들을싹쓸어가버렸다그래서순식간에그들은다생명을잃어버렸어요그래서역사가들은이야기하기를딱이도시는완전히수라장이되고그때천주교의신부들은십자가를들고는그냥하나님앞에울부짖었다그래서순식간에그도시가폐허되고살아남은사람들은안전한지대라고생각하는그해변가로몰려나왔어요해변가로나와서이제지진이일어나니까해변가로나와가지고그들은막울부짖고있는데갑자기해일이몰려와서해변까지몰려나왔던그모든시민들을싹쓸어가버렸다그래서순식간에그들은다생명을잃어버렸어요그래서역사가들은이야기하기를땅에서그냥불이막솟아올랐다고그렇게표현해놨고이지진이얼마나컸는지아메리카와아프리카에까지그영향이미치고어떤섬들이사라져버리고아주이런일이일어나는지진이바로1755년에일어났습니다이것은바로마지막때를알리는신호였어요그다음에무슨일이일어나느냐하면환란후즉시그런데1780년5월19일날태양이어두워지는예언의성취가이루어졌습니다환란후그런데여기에서는연대는좀남아있었지만환란은언제끝났느냐하면1760년대에끝이났습니다천주교의세력을잃어버린지실제적으로세력을잃어버린지는1760년대입니다그런데여기에태양은언제어두워졌느냐하면환란후즉시그랬거든요천주교의세력이꺾인후즉시1780년5월19일날태양이빛을잃었습니다태양을빛을잃을때도갑자기그날빛을잃어버린것이아니었어요미국에서이일이일어나는데미국이독립한지는불과4년이지났고영국과미국의전쟁의가문이아직도사라지기도전에5월달산골짜기깊숙한곳에는아직얼음이녹지않고있는그런때였습니다5월19일3일전부터이상한징조가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5월18일5월16일그러니까5월16일이되겠죠3일전부터태양은하늘에떠올랐는데도이상하게사람들이태양에서온기를느낄수없었고뭔가태양의빛이침침하고이상한느낌을그뭔가말할수없는그런공포적인그런분위기가있었다고했어요3일전부터그다음에태양은환하게비치는데도시야가매우어두워가지고옥수수밭너머를볼수가불가능할수없을정도로날이어두운그런상태가이루어졌어요그리고아주이저지대에는안개가피어올라서사람들의시야를가리키고그래서3일전부터사람들은이상한기분을가지고있었는데5월19일그날은아침에태양이떠올랐지만은전혀빛을발하지못했어요아침에떠올려왔는데점점점점태양이밝아지는것이아니라 떠오르고 난 다음에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바깥에 나왔다가 전부 들어가고, 닭들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사람들도 일터로 나갔다가 다시 괭이를 둘러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방 안에는 촛불을 켰는데, 불을 켜면 환히 빛이 나야 되는데 촛불이 빛을, 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아닌가, 심판의 날이 이 땅에 가까워오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밤에 보름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핏빛까지 변했다. 달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란 후 즉시. 그 다음에 여기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1833년 11월 13일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 별똥별이 아니었어요. 저녁 9시부터 이 별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절정은 새벽 4시에 있었는데 1시간에 얼마의 그 별들이 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약 6만 개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6만 개. 근데 6만 개의 별이 어떻게 떨어져 나느냐 하면은, 마치 우산을 펴면 화살이 촥 이렇게 벌어지듯이 저 북극 그 오리온 성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태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똥별이 막 이 땅에 쏟아붓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별들이 그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 지구가 그냥 온통 대낮과 같이 환하게 그렇게 되는 그런 징조가 하늘에서 있었는데, 그때 마치 많은 그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태풍이 일어났을 때 익지 않은 어떤 그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수하게 떨어지는 아주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징조들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곧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히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섯째 인이 뗄 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여섯째 인을 뗄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후반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섯째 인이 완전히 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자, 14절부터 봅시다. 6장 14절. 자, 13절까지는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늘의 징조는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보세요. 하늘은 어떻게 해요?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게 언제까지의 예언입니까?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죠? 하늘이 이제 별이 떨어지는 예언은 성취되었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성들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이런 끔찍하고 이 세상에 아주 한 번도 있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놀라운 천재지변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이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종이 죽같이 말려가는 여섯째 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늘 종이축같이 말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심판과 관련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1844년. 그때에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안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보세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여기 수가 차기까지 그랬어요.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이 딱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무슨 수가 나옵니까? 14만 4천인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순교자들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가 차기까지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언의 신을 다 못 읽겠는데, 21절의 순교자의 수가 차는 이 모든 예언의 신을 전부 연속적으로 찾아보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조사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계시록 14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14만 4천인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어떤 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들이 우리의 모든 이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까 그들에게 뭐를 줬느냐면은 뭐를 줬어요? 흰 두루마기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자들에게만 흰 두루마기를 줍니까? 누구도요? 14만 4천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무엇을 입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루마기를 줬다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 자에게 흰 옷을 줬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구원 얻는 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구원 얻는 자의 자격이 뭐예요? 예, 흰 옷을 입는데, 그럼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자에게 흰 옷을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죽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까? 흰 옷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날마다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겁니까? 흰 옷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에요. 좀 말이 이상하죠? 살아있지만 어떤 자들이라고요? 순교자들 자들입니다. 14만 4천인들. 옛날 그 천주교의 당시에 그들은 황제를 교황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은 자기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정신을 굴복하도록 그들은 강요받았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다 어떻게 해버린 사람입니까?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해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사람. 자기의 의지를 포기해버린 자들은 죽임을 당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잠시 참으라는 거예요. 이들의 수가 찬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심판할 때 악인들은요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산과 바위라 우리에게 떨어져 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일을 뗄 때에 이 제단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의 기도는 이 조사 심판의 때에 비로소 그들이 흰옷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 심판 때 누구부터 심판을 받죠? 누구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의인들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죽은 의인들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의인들부터 심판을 하고 그들의 신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그들은 무엇을 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흰옷을 줬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늘 별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 시작될 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멀지 않아서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도 어떤 자들이 흰옷을 받을 것이냐면 죽임을 당한 자, 살아있지만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에게는 흰옷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가 차기까지 지금 제단 안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은 지금도 하늘 재판정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는 호소가 올려지고 있고 그래서 예언신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죽은 영혼들의 기도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이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의인들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의인들의 기도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심판정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의 중보의 그 기도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정에 상달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계시록 7장 14만 4천인의 인치는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일수가 차기까지는 일곱째 인은 떼실 수가 없어요. 일곱째 인은 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봉황된 채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안에 있는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일곱째 인은 떼지지 않습니다. 너희 동무처럼 죽임을 받은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연구 앞으로 하게 될 때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인들의 품성과 그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들은 바로 비록 살았지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바이러스 자기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기의 생명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수가 찰 때에 이 죽은 자들의 모든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영혼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그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응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애가 우리가 되고 이런 자들의 수가 찰 때에 이 땅의 모든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는 의의 두루마기를 줄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신속하게 여섯째 인이 성취될 것이고 아직도 떼지 않았던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우리에게 이르러 오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이 순교자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안식일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늘의 무한한 안식과 평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저희들에게 기이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니다. 오 아버지야, 저희들 참으로 이 땅에 비록 생명이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제 이 땅에는 주께서 오실 모든 징조와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바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야 할 이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이와 같은 순교자들의 정신에 참여한 수가 차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14만 4천인의 이 놀라운 특권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주님과 의를 위하여는 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주의 오심을 촉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 서울교회에 속하여 있는 영혼들 다 나오지 못하였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있게 하시며 여섯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으로써 이기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비결을 알 경험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하오니 아버지와 저희들 시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말과 모든 생애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